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라. 오늘 임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임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 교회를 세우는 일꾼도 있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꾼도 있더라.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역시 또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중요한 거 맡고 있어야지 또 교회에 영향력이 있어서 교회를 넘어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어떤 안수집사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임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꾼도 있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은 교회를 어떻게든 해서 세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반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교회도 문제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문제 중에 하나를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교회는 과부들 구제를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당시 과부들은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히브리 말을 쓰는 과부들이 있었던 것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였으니까.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도 있었다라는 것은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헬라어 쓰는 과부들이 있었다. 헬라어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외국에서 태어난 2세 이상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인 히브리 말을 사용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왜 말도 안 통하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명한 게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 특별히 과부들을 잘 구제했다. 이걸로 유명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해외에 살고 있었던 과부들도 아,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헌금하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쓰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을 쓰는 과부들은 리소스를 잘 알아서,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서 아, 저 집에 과부가 있대, 저 과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소문이 난 것이고, 이 헬라어 그리스 말을 쓰고 있었던 과부들은 이게 말이 안 통하고 또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소문이 안 나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나눠주는 구제에서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아니 우리 똑같이 헌금했는데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기시는 겁니까? 우리 무시하는 겁니까? 이래서 교회가 두 파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척 큰 일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되죠.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제1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제2교회 세우고, 그래서 한 동네에 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골치가 아팠죠. 사도들 중에 헬라어를 제대로 쓰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을 잘 돌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아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대교회는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일곱 집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일꾼들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일곱 집사들의 일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우리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게 목표였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운 가장 큰 목표는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데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그 외의 일들, 특별히 구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을 그 집사들이 맡아서 했는데, 그 집사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과부들, 헬라 과부들을 구제하러 다닐 수는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를 다시 배워서, 그 나이에 다시 헬라어를 배워서 과부들을 구제하러 다닐 수 있겠지만, 그러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헬라어를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집사들을 세우고 나서 교회는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조직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세워진 교회를,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다라고 하는데, 조직교회에는 직분이 있고, 그리고 직분마다 맡아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 권사, 집사들을 세울 것입니다.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제일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딴 걸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성경 봉독은 이창숙 집사님께 제가 부탁을 해놓고 찬양하느라 정신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읽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우리 일꾼들이 제 일을 좀 더 가지고 가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가 더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요, 드럼을 못 치는데 드럼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럼 잘 친다고 해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니요. 목사가 헛짓한다라고 소문납니다. 제가 잘해야 되는 일은 말씀 보고, 말씀 열심히 봐서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하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아, 저 목사님 기도에 능력 있어 라는 소문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으시고 지금도 잘 도와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그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이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 어느 한 사람이나 한두 사람이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이 아, 내가 조금 더 많은 짐을 져야지, 내가 더 한 걸음 더 걸어야지, 내가 조금 더 본을 보여야지 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열심히 하는 일을 그거 나도 껴서 나도 합시다, 나도 도울게요 라고 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교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일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일꾼들의 자격, 그리고 일꾼들이 세워야 될 성품은 믿음과 성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아, 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 돼야지 마음먹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골과 니가노와 디몬과 베네나와 유대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자, 일곱 명의 이름을 보시면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아마 못 찾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만한 이름이 스데반 말고는 별로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저 일곱 개의 이름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저 일곱 명의 이름은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이었다. 저는 이거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돌보는데 헬라파 과부들을 잘 못 돌봤다. 그러면 집사를 세울 때 몇 대 몇으로 세우는 게 가장 적당할까요? 제 생각에는 뭐 4대 3이나 요 정도로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알아서 잘 돌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헬라파 과부들은 돌볼 사람이 없으니 7명 집사를 모두 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집사들로 세워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집사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도 여러분들은 이 기준에 맞는 분들이신가요? 아마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직분 받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시면 됩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겠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충만하려면 예배 잘 드려야죠. 우리 금요일 기도회 같은 공예배 열심히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만큼 말씀 듣게 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예배만 드려서 되느냐? 아닙니다.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은 매일 석 장씩의 성경을 읽어서 1년에 성경을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아침에 일터로 나가기 전에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 저녁에 읽으셔도 되지만 아침에 시간 내서 읽으시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생활을 잘 하지 않고 믿음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사를 하고 권사를 하고 장로를 하는 게 누구한테 돈 받고 하는 겁니까? 이거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내 시간 드리고 내 돈 들여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칭찬이 아니라 가끔은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아, 저 안수 집사가, 저 권사가, 저 장로가 저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아니, 자기네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안수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아니, 막 손가락질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참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 시간 드리고 내가 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 욕까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욕먹으면 그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 것은 그냥 잊으십시오. 그 있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자격이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이런 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아멘 소리는 그냥 해병대 소리로 아멘 하고 소리를 치시는 그런 분들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교회에서 사고를 많이 치십니다. 제가 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 이 교회는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죠? 라는 얘기, 목사님 이 교회 교인들은 아멘 소리가 너무 작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불평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실제 다 들어본 얘기예요. 다 들어본. 그런데 오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이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나온 곳은 없습니다. 그냥 이건 개인적인 믿음의 방향, 개인적인 뜨거움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이게 아홉 가지 열매예요. 거기 어느 것도 저에게 와서 불평하신 그 얘기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쳐서 기쁨이 넘치고 또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충성, 온유, 절제, 잘 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오래 참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과부구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헬라파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불평하지 않고 자원해서 집사가 되어 그거 내가 돕겠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직자로 세워지실 분들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맡겨주신 일꾼들에게 열심과 충성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곱 집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하나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새 일꾼을 통하여 교회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꾼들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함 주셔서 충성을 다하되 지치지 않는 일꾼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